마가복음 60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아홉 번째.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분은 처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합니다.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치료하신 직후에 이러한 계시가 뒤따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소경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려면 눈먼 것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눈먼 것을 치료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병행하는 부분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리라. 마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단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완전한 전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리 많은 교리적인 요점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넣어주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심. 우리는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계시를 받았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화된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의 예표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혹자는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니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의미하는 이러한 이해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위임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위임의 중요한 부분은 3일 하나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는 3일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위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 안으로 뿌리는 위임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씨 뿌리는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견고히 접붙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영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접붙이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임이 왕이나 선지자가 되는 것임을 가리키는 어떤 암시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위임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 우리의 분기디신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위임은 왕권이나 제사장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위임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뿌리심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이 같은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뿌림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넣어주는 특별한 위임을 받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이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뿌리기 위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임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임의 첫 번째 방면은 왕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 즉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뿌리는 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위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수년 동안 나는 이 구절 때문에 답답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배워왔습니다. 어째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경하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의 인격을 언급하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위임을 언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격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는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려면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 의해서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마가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거나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며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사건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베다니에 유숙하실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고 상을 설립하실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이 팔리고 체포되셨을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에 따라 발생했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구절은 베드로의 눈이 열려졌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행하셨던 바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후에 구주에 대한 베드로의 초기 체험은 그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왜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행군하셨는지를 안다. 이제 나는 그분이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다.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그때는 그분이 나를 이끌었으나 지금은 내가 그분을 이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분은 나를 그분 안으로 넣기 시작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 안으로 뿌리기 시작하셨다.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혹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후에 이러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마가복음에 있는 주 예수님의 전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눈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눈이 멀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8장 31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분이 이처럼 분명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9장 31절에서 그것에 관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32절은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합니다. 9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제자들이 눈멀었으며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함을 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온 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잠잠하였습니다.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주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두 번째로 그들에게 계시하신 직후에 그들은 누가 더 크냐는 것에 관해 논쟁했습니다. 10장 3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세 번째 계시를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끌려져야 함. 비록 제자들이 그처럼 눈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분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분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열 제자들의 분냄은 그들 모두가 눈이 멀어 치료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바로 다음 부분이 소경 바디메오와 관계된다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우리 역시 소경들이며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보는 대신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관념들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십자가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견상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서신서에 계시된 바를 통해 이것을 압니다. 제자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각 사람이 괴상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괴상하며 심지어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필요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